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 오늘 세 번째 32절 보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32절에 오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저희가 이제까지 그 32절에 여섯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까지 우리가 기드온과 바락. 그래서 오늘은 두 명의 사사를 죄송합니다. 두 명의 사사를 보도록 하겠는데, 삼손과 입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드온과 바락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32절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볼 건가, 아니면 한 번에 다 이렇게 그냥, 제너럴하게 볼 건가 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삼손하고 입다인데 그 삼손에 대해서 뭐 어느 사건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지를 모르니까요. 아, 참 힘듭니다. 이게 말하기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 안 하시는데 그냥 삼손이라는 말만 이름만 얘기하는데 뭐 내가 뭘 또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또 조심스럽고. 그런데 하도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을 좀 읽는 수준에서라도 좀 해보고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먹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두 명의 사사, 이 입다와 삼손. 네. 입다와 삼손인데 지금 여기 순서에는 삼손이 먼저 나오고 입다가 나중에 나오지만 역사적인 순서는 입다가 먼저죠. 그리고 삼손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셔도 입다 얘기가 먼저 나오고 삼손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삼손을 먼저 해서 우리가 삼손 먼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특히 오늘 삼손을 보는데, 이 결론적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야, 이 삼손 같은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나.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개념에서 읽으면, 뭐 믿음으로 산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짓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삶이 뭐 믿음으로 사냐 했을 때 자신스럽게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그런 삶이 뭐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의 삶도 믿음으로 삼손이 사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자가 삼손이 믿음으로 살았다. 아,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죄가 없고 완전한 삶을 사는 그것이 아니구나. 너무나 뚜렷합니다. 왜? 삼손을 보면 정말 요즘 만약에 뭐 지금 뭐 목사인 제가 삼손같이 살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할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믿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또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믿음으로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배경이 그 입다는 사사기 11장, 12장, 그 다음에 삼손은 13장에서 16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입다가 11장에서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삼손이 13장서부터 나오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삼손을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삼손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사기 저희가 그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사기 13장에 가서서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를 보면은 계속 그이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죠? 처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치는데,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로 하여금 그 쳐들어온 나라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잠시나마 평화가 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다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떡하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블레셋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서쪽에는 블레셋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통치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자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사사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손은 출생 때에 여러분께서 13장에서 16장 좀 길어서 다 읽지 못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삼손은 출생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삼손의 엄마가 잉태를 못하던 그런 마노아의 아내. 이 아내에게 지금 잉태를 못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잉태할진대 그 아이를 나실린이라 이런 사람으로 키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만 보면 민수기 6장에 가면 이제 나실인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서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고 여기에서 그 나실인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게 세 가지를 금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오는데 뭐냐면 포도주와 그 독주를 못 마시게 나실인으로서 포도주 술을 못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는 이 죽은 것을 만지지 못하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 죽은 것을 만지게 되면은 지금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를 못 만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를 깎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머리를 깎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는지, 거기 한 구절에 보면은 이제 머리 깎는 그런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머리를 안 깎고 길게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나실인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민수기 한번 가보죠. 민수기 6장에 가면 민수기 6장, 6장 전체가 나실인의 법입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지금 아까 사도 바울이 이걸 한 거죠. 그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홀연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 7일에 밀 것이며 제 8일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의 줄 것이다.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의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내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날을, 날은 무효니라. 즉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세 가지를 못하게 했는데 서원이 끝나는 날까지. 그러나 중간에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이런 또 법을 주셔서 더 자기를 다시 깨끗게 해서 새로 또 시작하는 그런 법도 여기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계속해서 민수기 6장을 집에 가서 좀 읽어주세요. 쭉 읽으면 나신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이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그렇게 뭐 기간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시린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살게끔 하시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삼손이 엄청난 죄를 뭐 이거 상관 안 하고 삽니다. 거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뭐 상관을 안 하고 살아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삼손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을 읽으면 삼손은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이 삼손의 제일 큰 문제가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가 참 지금 큰데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여자에게 계속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법이 지금 주어져 있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방인이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구약으로 따지면. 그러나 이제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니라 안 믿는 자가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자손을 치기 위해 세워진 사사 아닙니까? 블레셋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니까. 그런데 14장에 보게 되면 그 바로 블레셋 딸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세운 사사인데 블레셋 여인에게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식 때 이 삼손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수수께끼 하나를 그 30명 모인 자들에게 그 수수께끼를 내고 이제 못 맞히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되고, 자기가 맞추면, 자기가 지면 이제 그들에게 그런 옷들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30명이 그 바로 삼손 아내를 잘 이렇게 깨워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버립니다. 아, 그냥 삼손이 화가 나니까 이 아스글론이라 하는 곳에 가갖고 거기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의 그걸 다 뺏어다가 노략하여 이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그 옷을 다 줘버립니다. 거기 가서 30명 죽여갖고 그렇게 해요. 이때 삼손 그 아내의 아버지가 삼손이 화가 나서 지금 갚잖아요. 그러나 그 옷을 이제 훔치는 거죠. 뭐 거의 때려 죽여갖고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게 화가 나서 가지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자기 딸을 버리고 간줄 알고, 아이, 또 아버지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그 딸을 줘버립니다. 근데 얼마 후에 삼손이 돌아와갖고 아내를 찾아오니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또 화가 났어요. 또 엄청나게 화가 나갖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그 꼬리와 꼬리를 매서 횃불을 그 꼬리 사이에 이렇게 묶은 거죠. 그래갖고 풀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이렇게 가갖고 곡식 땅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 이게 그냥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이 삼손 아내와 그 아버지를 또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을 치라고 이렇게 사사로 세웠는데, 어쨌든 치기는 치는 거예요, 계속 블레셋 사람. 치기는 치는데, 이 삼손이 지금 이래요. 많이 죽이고는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와갖고는, 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를 잡아넘겨야지 우리가 편한다, 이 말이죠. 너를 잡아넘겨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잡아넘기지만 죽이진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잡혀줍니다. 왜? 삼손은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잡혀줘요.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삼손이 넘겨지는데, 넘겨지자마자 삼손은 이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그냥 1,000명을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요.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이후 삼손이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드릴라라 하는 기생이 있는데, 아이 또이 여자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갖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삼손이 골칫덩어리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생한테 가서 돈을 많이 줄 테니 삼손을 좀 깨워서 그 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이걸 좀 알아보라. 이제 이렇게 기생한테 돈을 주면서 하는 거죠. 이 기생이 삼손을 맨날 그 알아보려고 이제 자꾸 나쁜 말 꼬시는 거죠. 야,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거냐? 근데 그때마다 삼손이 그 여자를 3번이나 속입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맨날 당하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너무너무 심하게 물어대자, 삼손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내 머리를 깎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하여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는 거죠. 머리가 다 깎이면 힘이 없어지니까. 잡혀갖고는 이두 눈이 그 사람들이 그 삼손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보지도 못하게 되고, 놋줄로 묶여갖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데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당연하죠. 머리가 다 잘려갖고 이제 기운이 없어갖고 이제 잡혔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머리털이 다시 나니까 이게 또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다시. 이러면서 자기가 마지막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왜? 사사로서 그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걸로 세워졌으니까.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풀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다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삼손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16장에 한번 가서 보죠. 사사기 16장 23절서부터 읽어보죠. 16장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제 삼손이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칭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에다 묶어달라. 지금 이 말이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이러고 이제 삼손이 끝납니다. 그러면 진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왜 삼손이 11장에 나오는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손을 믿음으로 산 자로 이해를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삼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삼손을 사용하시는 그 수준만도 엄청난 은혜로 제가 보이는데요. 근데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삼손을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삼손을 통해 예수님을 예표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간이에요, 사사들은. 엄청난 은혜란 말입니다. 14장 6절, 사사기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다. 참 이상합니다. 그죠? 우리는 아까 야, 그 옷을 지금 뺏으러 가갖고 30명 죽이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15장 14절에도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팥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치하고 그것으로 일천병을 죽였다. 지금 삼손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데에 지금 항상 요즘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삼손 자체를 보면은 세상 수준에서 읽으면 참 삼손이 이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삼손을 통해서 그 다른 나라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도 항상 이렇게 사사로서 지금 그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하는 그런 일에 항상 먼저 성령님이 임하는데, 이 모습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1장에 가보시면 이사야서 11장 제가 2절서부터 읽어드리면 우리 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즉 성령님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메시아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띠를 삼으리라. 즉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6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심판하시고 자기네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삼손도 사사로서 자기의 임무를 행할 때마다 그 성령님이 임하는 이런 모습에서도 지금 삼손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다음에 그 삼손의 출생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적의 출생을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출생도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예.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에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삼손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결국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우리가 볼때 이렇게 썩 좋은 삶이 아니죠. 그러나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는 삶도 사실 뭐 그렇게 잘 사는 삶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믿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보면 사도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다 도망하는 비겁한.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이 예수님은 그럼 안 믿은 자들이냐? 믿음으로 산 자들이 아니냐? 사실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제 그런 변화가 있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고 죽이던 사람이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누가 거기 딱 서서 보고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삼손이 자신의 그 사사직의 임무를 완수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대장들도 다 모였고, 즉 자기 목숨을 버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삼손의 삶이 그것으로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런 스토리를 읽으면서 꼭 그렇게 안 풀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없이 한 거잖아요.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정말 하나님 뭐 그런 것보다는 할 수 없이 이렇게 그 흐름, 역사의 흐름이 글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참 멋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삶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막 100% 막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저의 OPC 역사를 보면 OPC 역사 이게요 모든 교회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OPC를 뭐 창시자라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 OPC를 시작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뭐 누구 한 사람을 가리켜 OPC의 창시자라. 근데 그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왜 역사적으로 할 때 뭐 한 인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메이춘 교수님이 그분도 처음에 이제 미국 그 교단 이름이 뭐였죠? 우리가 뛰쳐나온 교단. PCUSA. PCUSA 교단이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00년도 그 초에 딱 하나죠. 이 장로 교단이 미국에 하나란 말이에요. PCUSA. 저희가 이제 여기서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OPC가. 그렇게 뛰쳐나올 때 뛰쳐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항상 뭐를 하냐 하면은 항상 소망들이 뭐냐 하면은 매춘 교수도 그렇고 이 PCUSA를 뜯어 고치는 거지 뛰쳐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틴 루터도 가톨릭 교회에서 지금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개신교를 시작하는 것 같이 하지만 뛰쳐나오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가톨릭 교회를 한번 고쳐보려고 한 사람입니까? 항상 똑같아요. 교회 역사 보세요. 근데 그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완전히 진짜 이 하나님 교회도 아니게 이제 하는데 거기서 고쳐보려고 해갖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이 교회 역사에. 다 뛰쳐나오는데 그 뛰쳐나오는 게 어떻게 뛰쳐나오냐? 밀려서 나오는 거지 자기네들이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끝까지 여기 남아서 고쳐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마틴 루터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쫓겨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결당하는 거 아니에요. 메이천도 PCOS에서 출결당했어요. 마틴 루터는. 그것도 출결당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이제? 그게 다시 이제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역사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닮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의 그 모든 고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 지금 이때까지 모든 역사에 있던 교회들, 참 교회들, 참 기독교인들이 받은 그 고난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게 하나의 퍼즐, 한 사람의 고난이 퍼즐이면 이렇게 퍼즐을 다 붙여서 쫙 만들면 예수님이 모습이다.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삼손도 지금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사직의 임무를 결국 자기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백성들을 구하는 그걸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삼손이 이룬 그 평화는 이게 참이 아니죠. 완전한 구원도 아니죠. 왜? 그 사사기 뒤에 오는 사무엘서에 가서 읽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또 이스라엘은 또 싸워야 됩니다.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적 블레셋 사람, 그 하나님의 적이라는 건 구약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와갖고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적이다. 아, 요즘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참, 사람들이 좀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구약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그러나 구약에서는 블레셋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인데 이 사사가 그 적을 다 물리쳤으면 완전하게 물리쳤으면 더 이상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데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싸웁니다. 그러나 삼손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삼손이 힘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11장의 그 믿음이 뭐냐? 우리 본 내용 아니에요? 그 믿음 뜻을 보게 되면 삼손은 지금 그 부활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보고 소유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삶보다 귀한데, 삼손은 오히려 두 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빛을 못 봤지만, 천국의 빛을 보는 사람이 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삼손도 그런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삼손이 잘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삼손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완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삼손같이 자기가 죽는 것, 그 죽는 그 자체도 겁을 내지 않는, 왜? 죽음도 유익하니까. 이제 그런 현실로 사는 우리들이 된 거죠. 그런 현실을 지금 믿음으로 삼손으로 하여금 증거케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믿음으로 자라나면서 그 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 가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원하던 것이 이제는, 아니, 저도 그런 게 이렇게 보면은 꽤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별로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러고 사는데 결국은 정말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써 원하는 것들. 이 원하는 것들이면, 즉 사도 바울이 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전부 성경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는 그런 걸 원했다는 건데, 그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 결국 나중에 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어느 정도로 은혜 주시는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결국 이런 못난 놈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케 하고 그 못난 놈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바램과 원함과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만들어 가서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즉 예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분명한 거는 삼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죠. 근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런 것은 그래, 그런 거냐? 그럼 죄를 더 짓자. 이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못 받는 거고, 은혜를 받으신다면, 와, 너무 감사하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삶이죠.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나오는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삼손 전에 나옵니다. 입다는 그 사사기 10장에 가서 먼저 시작을 하죠. 사사기 10장. 시간이 없네요.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입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다 그냥 그렇습니다.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구절이 몇 번이 나옵니까 도대체? 아까 13장에서도 똑같은 거 나왔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아까 그 내용은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본 거고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여기 암몬 자손이 나오는데 이 입다는 이제 이 암몬 자손에게 지금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뭐 이렇게 한 신을 뭐 섬긴 것도 아니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신이 몇 명이 나옵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이거 가만히 이렇게 놔뒀을까요 그냥 아니면 그냥 다 진멸입니까 지구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부숴버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동쪽을 치십니다. 아까 블레셋 자손은 이스라엘 남서쪽을 치는데 암몬 자손은 동쪽을 쳐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이제 또 괴로움이 오는 거죠. 왜 쳐들어와서 이제 다 통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당장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사사를 금방 세워서 이제 구원하시는데 여기서는 14절에 그 10장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 재밌어요. 너희들 많은 신신 섬기고 있는데 그 신한테 한번 너 구원해달라고 좀 부탁해봐라. 이러는 겁니다, 지금. 즉,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너희는 알지어다. 지금 이 말이죠. 한번 마음껏 가서 한번 부탁해봐라. 어떻게 되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미스마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래갖고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서로 싸움이 시작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지금 싸우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거 서로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위해 사사를 하나 세우시는데 이게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는 길르앗 사람 중에 큰 용사인데요.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지방도 길르앗이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는데요. 근데 한 가지 세상식으로 볼때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입다가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즉, 사생아입니다. 그러니 멸시를 받죠. 그래서 그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많이 낳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라서 이 기생에게 태어난 입다를 쫓아버립니다. 내가 쫓습니다. 그꼭저 한국 저 뭐야 이저 사사극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쫓겨납니다. 그래서 입다가 다른 자들과 합류해서 돕이라는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한테로 가서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지금 왜?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업신여기고 쫓아내고 뭐 어쩌고 해도. 11장의 7절에 가겠습니다. 7절부터 읽으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렇게 된후 입다가 이제 자기가 그러면 리드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입다가 바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몬 그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야, 우리 좀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좀 어떻게 해결하자 그러는데, 암몬 자손의 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입다가 그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이 갖고 가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입다가 또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11장, 12장 이렇게 좀 읽어주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의 자손들 전쟁이 시작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왜? 이따가 사사 아닙니까? 사사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들은 이 참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지금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다. 항상 사사가 그 쳐들어온 적을 물리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 참사사,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과 그의 모든 그 부하들과 안 믿는 자들 다 물리치시는 그런 내용이죠. 즉,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세우시는 그 현실을 예표합니다. 아까 이사야서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처음 부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하여 그 메시아가 모든 걸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6절서부터 16절 그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제 왕국의 모습이 나오죠. 그 왕국에 서로 죽이는 것도 없이 막 아이들이 막그 뭐야 이 뱀하고 놀고 막 그러는 내용으로 그 구약 수준에서 천국을 지금 표현해 주시죠. 그렇게 왕국을 세우는데 바로 입다를 통해 그 현실이 지금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입다가 싸우는데 말합니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여 주옵소서. 즉, 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그렇게 전쟁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입다가 지금 이해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예수님 때를 지금 입다를 통해서 또한번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나 구약에서 이렇게 전쟁으로 이기는 이 모습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 예수님 재림.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초림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영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기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이기심이 십자가를 통해 증거되는 거죠. 이 십자가가 승리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이제 눈에 보이게 그 이기심이 성취되는,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전쟁.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도 있습니까? 옛날에 십자군들이 그게 지네가 하나님 전쟁한다고 착각을 하고는 다른 나라 쳐들어가갖고 다, 뭐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인다. 그게 지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은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그 전쟁을 사용하시는 거죠. 계시로서. 계시에 들어가지 않은 전쟁은 예수님의 전쟁을 예표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에 쓰여 있는 것만. 왜? 그게 구원 역사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갖고, 뭐, 어느 나라가, 미국이 이란을 상대를 한다든지, 뭐, 어느 나라를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따위 소리는 정말, 제가 화가 납니다. 이런 거 아주. 제가 미국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 이유가 정말 내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고 예배하는 걸 지금 그런 자유를 주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왜? 이 자유가 저한테 너무 귀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God bless America. 그러면 뭐, God damn Iran.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란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bless를 하고, 미국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블레스를 받아야지. 지금 어느 나라는 하나님 편이고, 어느 나라는, 이런 사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도 뭐 갖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십자군 같은 그런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뭡니까, 그게? 성경을 이해 못하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습니까? 그 정말 십자군 해갖고는 그냥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구약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게 구원 역사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뭐 대단한 미닝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입다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왕국 세우시는 그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11장,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심에 여기도 또 똑같죠. 삼손 때와 성령님이 임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죠, 모든 걸. 그리고 32절에 가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즉 지금 구약을 잘못 이해하면은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 요즘도 이스라엘이 저기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싸웁니다. 그러면 미국에 사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고 블레셋 백성들은 지금 악마의 백성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2018년도에 살면서.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 한국 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블레셋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둘 다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지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 역사를 지금 그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로 보여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이실 건데 그 모습을 미리 보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참 죽음이라는 건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다 죽이실 겁니다. 그때는 어느 국민은 하나님 백성이고 어느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걸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상 수준 항상 예표는 세상 수준으로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적으로 지금 예표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 모습이 뭐예요? 지금 구원받는 모습 아니에요. 즉 죽었다가 부활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다 건너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천국 갔냐 이 말입니까? 아니면 구원 역사로서 지금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다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된 상태를 지금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요. 진짜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이 역사에서.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손에 붙이심에. 즉, 천국 힘,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 그 모습을 예표 수준에서 보는 거죠. 또 입다를 통해, 이제 이것만 말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입다를 통해 천국 시민들의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3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23장에 가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는 것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 구별되는 세상의 모든 구별, 구약의 모든 구별이 지금 예수님으로 다 종점이에요. 그죠? 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즉, 예수님이 모든 걸 구분하는, 그거를 보여주려고 구약에서 남자, 여자도 구분이 되고, 뭐, 그 지파들끼리도 구분이 되고, 그래서 오직, 제사장 하는 지파 이름이 뭡니까? 크게 말씀해 주시 레위 족속, 예. 레위 족속 같이, 왜 다른 족속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면 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구분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표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구분이죠. 다른 구분들은 다 없어진 거죠. 여기도 지금 사생아가 구분됐는데, 그럼 신약에까지 와서도 이제 사생아는 뭐 부정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태어났다고 이제 업신여겨야 받아야 되는 사람이냐고요. 안 쳐져요? 교회 멤버 안 돼요? 아야야야, 너 뭐 어디서 태어났어? 누구야? 엄마 아빠가 누구야? 안 해줘요? 멤버로 못 받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구약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 하나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들, 그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런 게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국민이냐 한국 국민이냐 무슨 관계예요 그게? 왜 이스라엘 국민한테는 특별 의미를 줍니까? 왜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특별 의미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이냐, 자유한 자냐, 남자냐, 여자냐, 사생아냐, 창녀냐, 어떤 자들인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지금 여러분 사회의 이슈가 뭡니까? 이 흑인들을 뭐 무시한다. 여자들을 무시한다. 뭐 동양인들도 이제 거기 껴서 또 무시당한다. 이제 전부 그 내용이잖아요. 요즘 이슈들 보세요. 근데 그런 게 항상 있었는데 항상 있었잖아요. 구약에도 있는데 이 세상은 항상 그런 건데 이상하게도 이 트럼프라는 작자가 나타나더니 그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각기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오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인들이? 예수님 아니고 이게 해결될 걸로? 천국에 가야 이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 없어요. 흑인, 동양인, 백인 차별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뭐 세상에서 뭐, 근데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옛날부터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왜 에듀케이션이 힘이다. 가르쳐야 되는 걸로. 근데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가르치고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고 있느냐 하면은 죄라는 걸 안 믿습니다. 죄로 부패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은 차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어갖고 지금 차별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이 높아지면 그 사람도 차별할 거예요. 개런티합니다 제가.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 죄를 해결 안 하고 뭐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교인들까지도 그 세상에서 말하는 뭐 그게 소망인 것 같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안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뭐 지금 대단한 걸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얘기합니까 그들이? 속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이. 성경을 보세요.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그런 나쁜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고쳐나가자 이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걸 해결할 분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어떻게 이 뭐 흑인이라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근데도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러나 제가 소망을 갖는 건 제가 이제 천국 가면 제가 누굴 차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굴 차별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데 근데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지금 답답한 게 교회까지도 그 예수님이 솔루션이라는 걸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화당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걔는 망치죠, 더. 누가 해결을 해줘요, 이걸?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이 입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구약을 통해 천국 현실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왕국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완전한 인간들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해결입니다. 천국이 해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가 재림 때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수준에서는 이제 승리가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나 초림 때 승리가 무엇으로 보여졌다고요? 십자가. 그러면 재림 전까지는 이 예수님이 이기시는 이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십자가입니다.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승리는 좋아 안 합니다. 이런 승리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는 승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증거입니다. 딴 걸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이미 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아니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믿고 또 증거하는 저희 교회 또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